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의회의 세계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열차편으로 수도 크이우에 도착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이 어려운 시기임을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미국의 주요 원조 패키지 일부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후 도착할 더 많은 물자들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고 있는 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면서 이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춘계 대러 반격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러시아군은 최근 몇 달간 동부 도네츠크 전선과 새로 형성된 북동부 하르키우 전선에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면서 민간인과 군 병력 모두가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르키우 지역을 위해 두 기의 패트리엇 방공체계가 진정으로 필요하다며 방공체계 지원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계속된 드론과 미사일 공격으로 곳곳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기반시설 등도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번 우크라이나 방문에 앞서 미 의회는 지난달 61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패키지를 통과시켰습니다. 유엔 소속 차량이 가자지구 남부에서 공격을 받아 유엔 직원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부상당했다고 유엔이 어제 밝혔습니다. 유엔은 이날 발표에서 공격 주체가 누구인지는 언급하지 않은 채 이 유엔 직원들이 차량을 타고 라파 인근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공격을 받았다고만 설명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유엔 직원이 사망한 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이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입니다. 파란 하크 유엔 부대변인은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이 깊은 슬픔에 빠졌다면서 희생자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는 한편 이 공격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오늘 초기 조사 결과 이 유엔 차량은 전투지역을 지나던 중 피격당했고 이동 경로는 파악되지 않았다며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지상군 병력은 오늘 가자지구 남단 라파의 동부지역으로 더 깊숙이 진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주민들을 인용해 이스라엘군 탱크들이 이날 오전 라파 동부 마을인 알제니나, 알살람, 알브라질 인근까지 진격했으며 이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라파에 하마스의 마지막 거점이 있다고 주장해온 이스라엘군은 민간인 피해 급증을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지난 7일 라파에 대한 지상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러시아산 농축우라늄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민간 원자력의 러시아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이에서 벗어남으로써 미국의 에너지 경제안보를 강화할 일련의 역사적 조치들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의회가 통과시킨 이 법은 향후 몇 세대에 걸쳐 미국의 에너지 분야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리번 보좌관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이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으로 최근 의회가 배정한 27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전례 없는 연방정부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미국 내 새로운 우라늄 농축 능력을 가동케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캐나다, 프랑스, 일본, 영국 등과 우라늄 농축 변환 능력 확대에 총 42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법은 이 같은 다자간 목표들도 담고 있다고 설리번 보좌관은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 수입 금지 조치는 약 90일 이후부터 시작되며 다만 공급상의 우려가 제기될 경우 미 에너지부가 이를 2027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농축 우라늄 공급국 중 하나로 미국 내 원전에서 사용되는 농축 우라늄의 24%가량이 러시아산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 중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오늘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초청으로 16일과 17일 이틀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면서 지난 7일 오선 연임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첫 해외 방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협력을 비롯해 모든 범위의 현안들에 대해 자세히 논의할 예정이며 회담 후 공동성명에 서명할 것이라고 크렘린궁은 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푸틴 대통령이 시 주석 초청으로 16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확인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14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철도를 이용해 북한에 유류를 수출하고 있다는 민간기관 분석이 나온 가운데 실제로 북러 접경 지역에서 최근 열차 통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가 올해 철도를 통해 25만 배럴의 정제유를 북한에 수출했다는 분석이 나온 데 대해 국무부가 북러 협력 심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약 2년째 표류 중인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이번 주 하원 외교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올려졌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비 또는 눈 오는 지역 있겠습니다. 최저기온 1도에서 15도, 최고기온 6도에서 21도,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1에서 4m, 서해 앞바다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철도를 이용해 북한에 유류를 수출하고 있다는 민간기관 분석이 나온 가운데 실제로 북러 접경 지역에서 최근 열차 통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라진항에서도 한 달 만에 대형 선박의 입출항이 확인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러 접경 지역의 북한 쪽 지대를 촬영한 지난달 17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선 선로 위에 있는 열차 4대를 볼 수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조러 친선다리에서 선로를 따라 북한 쪽으로 약 2km 내려온 이 지점은 통상 북한과 러시아 향발 열차가 정차하는 곳으로 지난 2022년 말부터 꾸준히 열차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포착된 열차 중 한 대의 길이가 유독 길다는 사실이 눈에 띕니다. 이 열차의 길이는 790m, 길이가 약 300m대인 열차가 발견된 적은 있지만 이처럼 800m에 육박하는 열차가 확인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BOA가 지난 4월 한 달 동안 북한 쪽 지대를 살펴본 결과 이곳에 정차하거나 기존 지점에서 이동한 열차는 약 36대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700m가 넘는 초대형 열차도 총 3대 포착됐습니다. 특히 초대형 열차가 처음 등장한 지난 7일에는 길이가 각각 770m와 760m인 열차 2대가 한꺼번에 발견됐습니다. 이어 다음 날인 8일엔 이 중 770m 길이 열차가 사라지고 대신 760m짜리 열차가 9일까지 머물다가 떠났습니다. 이어 17일에 790m 길이의 열차가 등장해 약 4흘간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이처럼 길이가 긴 열차는 북러 접경 지역의 러시아 쪽에서만 발견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 이동한 화물이 러시아 내 열차로 옮겨져 러시아 내륙으로 이동한다는 추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는 최소 3대에 달하는 초대형 열차가 북한 땅을 밟은 것입니다. 이 지역에 구름이 끼거나 위성사진이 촬영되지 않은 날을 감안하면 실제로 북한에 정차한 초대형 열차는 3대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북러 접경 지역에 정차한 열차의 수가 과거보다 크게 늘어난 점도 주목됩니다. BOA는 지난해 5월 이 일대에서 약 7대의 열차가 포착됐다고 전했는데 이에 비하면 약 1년 만에 통행량이 5배가 늘어난 것입니다. 게다가 열차가 전반적으로 길어진 점으로 본다면 열차를 이용한 북한과 러시아의 물동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두 나라가 열차를 이용해 어떤 물품을 주고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열차를 이용해 북한에 많은 양의 유류를 공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최근 급증한 열차 통행량과의 연관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에너지 분야 민간 평가 분석 기업 에너지 인텔리전스는 지난 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 철도 데이터를 분석해 러시아가 1월부터 4월까지 약 25만 배럴의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경제류 제품을 열차를 통해 북한에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4월에만 16,000톤, 약 12만 5천 배럴의 석유 제품을 북한에 수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나라가 열차를 이용해 무기를 거래했는지도 주목해서 지켜볼 사안입니다. 백악관은 지난해 1월 북러 접경 지역의 북한 측 선로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할 보병 로켓과 탄약, 미사일 등이 거래됐다며 열차의 모습이 담긴 위성 사진을 공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같은 지점에서 열차 여러 대가 발견된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인 북한과 러시아는 이 같은 무기 거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남혁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3등 서기관은 유엔 총회 회의에서 우리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never had arms dealings with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at we have no plan to do so in the future either. We strongly denounce
그러면서 무기 거래설은 북한에 대한 음해며 불법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발동해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적대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변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지난해 10월 북러 무기 거래 의혹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모두 근거가 없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의 또 다른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된 북한 라진항에는 약 한 달 만에 대형 선박이 입항했습니다. 13일 라진항 일대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에는 부두에 선체를 바짝 밀착시킨 130m 길이의 대형 선박이 포착됐습니다. 선박 바로 앞 부두에는 컨테이너가 약 140m 길이로 쌓여 있는데 이는 이 선박이 컨테이너를 선적 중이란 사실을 보여줍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가 넘는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라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후 BOE는 지난해 8월 26일 이곳에서 대형 선박이 포착된 이후 2023년 말까지 이 일대를 출입한 선박을 26척으로 추산했으며 올해 1월과 2월에도 약 사흘에 한 척꼴로 선박의 입출항을 확인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이후 이곳에선 한 달에 약 한 척의 선박이 입항하는 등 전체적인 움직임은 둔화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라진항에서 대형 선박의 컨테이너 선적 장면이 촬영된 건 지난달 7일 이후 한 달여 만입니다. 횟수가 크게 줄었지만 만약 이들 선박이 실어 나른 컨테이너에 무기가 담겼다면 이는 여전히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아입니다.
러시아가 올해 철도를 통해 25만 배럴의 정제유를 북한에 수출했다는 분석이 나온 데 대해 국무부가 북러 협력 심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제재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러시아가 올해 선박뿐 아니라 철도를 통해서도 북한에 정제유를 대량 공급한 정황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 러시아가 북한에 석유를 공급했다는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3일 미국 민간 분석그룹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가 지난 넉 달 동안 철도를 통해 25만 배럴의 정제유를 북한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회원국들은 북한에 공급되는 정제유 제품을 1718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지난 3월에만 북한에 16만 5천 배럴 이상의 정제유를 공급했다는 백악관의 최근 발표를 상기시키면서 북러 협력 심화를 비판했습니다. 러시아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북한에 제공하거나 북한으로부터 받으려는 의지를 점점 더 보여왔으며 이는 북한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에 사용할 군수품과 미사일을 제공한 것에서 가장 생생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심화에 대해 극도로 우려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재를 포함한 모든 가용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뉴욕에 본부를 둔 에너지 분야 민간 평가 분석 기업 에너지 인텔리전스는 지난 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 철도 데이터를 분석해 러시아가 1월부터 4월까지 약 25만 배럴의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경진료 제품을 철도를 통해 북한에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4월에만 16,000톤, 약 12만 5천 배럴의 석유 제품을 북한에 수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4월까지 공급한 25만 배럴은 지난 2017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유엔이 허용한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한도 50만 배럴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이며 4월 한 달 동안에만 연간 한도의 약 4분의 1이 철도를 통해 북한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지난 10일 VOA의 관련 질의에 즉답을 피한 채 북러 협력에 대한 우려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및 정제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들에 대해 제재를 계속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러시아가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우려를 나타내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이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를 넘어섰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There has been shipping refined petroleum from port Ostrogny to
이어 지난 3월에만 러시아가 북한에 16만 5천 배럴이 넘는 정제유를 보냈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상업 항구가 가깝다는 점을 감안할 때 러시아는 이런 수송을 무한정 지속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의 대북 정제유 초과 공급 문제에 정통한 워싱턴의 소식통도 지난 6일 VOA에 러시아를 포함한 해외로부터의 총 선적량은 유엔이 정한 연간 상한선인 50만 배럴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3월에만 북한에 16만 5천 배럴 이상을 선적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러시아의 수출량만으로도 유엔 상한선을 초과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약 2년째 표류 중인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이번 주 하원 외교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올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표결 소식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맥콜 하원 외교위원장이 오는 16일 열리는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등 총 15건의 법안과 결의안에 대한 심의 및 표결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맥콜 위원장실 선임 고문은 12일 VOA에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의 위원회 통과 가능성을 장담할 순 없다면서도 법안이 심의에 올려진 건 현재 법안 통과에 대한 위원회 내 초당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지만 기존 내용에서 큰 변화 없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발의를 주도한 공화당의 영킴 하원 의원실 관계자도 VOA에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이번 주 위원회 회의에서 무난하게 초당적 지지를 받고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법안은 하원 외교위에서 승인되면 하원 본회의에 이어 상원 본회의를 통과해야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한시법인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골자입니다. 이번 법안에는 탈북민 강제북송에 책임 있는 개인 및 기관을 제재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하원에선 영킴 의원과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 상원에선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민주당의 팀 케인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이미 지난 2022년 9월 30일을 기해 만료돼 소위 북한인권법 공백 상태가 역대 최장인 20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2008년, 2012년, 2018년 총 3차례에 걸쳐 연장됐는데 2018년에도 의회는 만료 시한을 넘겨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처리가 2년 가까이 지연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상하원 모두 민주당과 공화당의 근소한 차이로 양분된 의회는 지난해 지출 법안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 장기화와 하원의장 퇴출이라는 초유의 사태 등으로 대부분의 안건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도 지난해 처리하지 못한 지출 법안 통과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면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같은 당파적 이견이 없는 초당적 안건조차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북한 인권법 연장 지연으로 인한 관련 예산 지원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지만 특히 올해는 북한 인권법 제정 20주년을 맞는 해인 만큼 재승인 법안의 조속한 의결은 상징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 자유연합의 수잔 솔티 대표는 1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이번 주 하원 외교위 심의 안건으로 올려진 것과 관련해 법안이 이제 통과될 것 같아 정말 기쁘다며 다만 너무 오래 걸린 것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I'm obviously really excited. That it's going to pass. It's just a shame it's taken so long.
이어 공화당과 민주당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얼마나 단합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숄티 대표는 특히 우리는 항상 북한 인권법이 행정부가 이런 북한 인권 문제를 밀어붙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We've always seen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as an important
그러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는 건 정말 중요하다며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잔인한 독재 정권 아래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미국 국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강력한 우려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도 VOA에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미 의회는 지난 20여 년 동안 미 정부의 모든 기관 중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의회 북한인권법 연장은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과 기회, 번영을 가져다 주기 위한 노력을 미 입법부가 확고히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표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16일 열리는 하원 외교위 심의 안건에는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외에도 미한이 3국협력 관련 결의안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하원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결의안으로 한일 관계 개선을 높이 평가하고 미한이 3국협력 강화를 독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출범 2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가 미한 동맹과 미한일 공조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웠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해 미국의 관심과 협력 강화를 끌어냈다고도 진단했습니다. 11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프레드 플라이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과 제임스 주멀트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의 대담을 노시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취임 3년 차를 맞이한 윤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과의 가치 중심 외교를 최우선 외교정책 기조로 삼고 있는데요.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시나요? 플라이츠 실장님.
Well, I think President Yoon was a breath of fresh air for U.S. South Korea relations. I think he's been a decisive leader.
윤 대통령이 미한 관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역내 다소 소홀했던 시기에 한국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단력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한국, 일본 간의 빛나는 3국 협력은 윤 대통령에 의해 촉발됐습니다. 그는 역내 안보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핵무기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고 이에 미국은 서둘러 한국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윤 대통령 덕분입니다. 저는 이에 대한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고 내년에도 대통령으로서 그 공로가 계속 인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가 미국, 일본과의 관계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당한 비판입니까? 주멀드 부차관보님, 워싱턴의 시각은 어떤가요?
I don't believe such views are justified. I would agree that President Yoon has done a masterful job of advancing Korea's.
그런 견해는 정당하지 않아요. 윤 대통령이 역내 안전과 안정에 있어서 한국의 국익을 증진시키는데 훌륭한 일을 해왔다는데 동의합니다. 한국은 북한의 엄청난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자국 안보를 생각해야 합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이들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윤석열 행정부는 워싱턴 선언으로 미한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하지만 워싱턴 선언이 모호하고 단지 시간만 벌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요직을 맡을 것으로 유력시 되는 한 인사는 핵 우산의 한계를 지적하고 한국에서도 자체 핵무장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윤석열 바이든 행정부의 청사진이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Look, I'm a Republican. I work for President Trump, but I give President Biden a lot of credit for the Washington Declaration and for pursuing this trilateral relationship.
저는 공화당원이고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일하지만 워싱턴 선언과 3국 관계 강화를 추구한 바이든 대통령의 공로를 높이 평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그는 이런 노력을 계속하면서 이를 확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또한 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금세 절친한 친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윤 대통령이 플로리다 마라라고 트럼프 대통령 별장에 조속히 초청돼 회담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만약 선거운동 기간 중 윤 대통령이 마라라고에 가보지 못했다면 방문하길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윤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할 겁니다. 미국과 한국 간의 강력한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항상 최우선 순위였습니다. 그동안 몇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국 관계는 강력합니다. 양국 관계의 걸림돌을 복구하고 극복하는 데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의 공로를 인정합니다.
새로 나온 서적 미국 우선 정책이란 책을 편집하셨는데요. 그 책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미한일 3국 협력이 지속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 근거가 뭔가요? 동맹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관점이 동맹 관계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This new book, An America First Approach to U.S. National Security, was issued yesterday, the 9th of May. It's only in English, I'm afraid.
미국 국가 안보에 관한 미국 우선 접근법이라는 이 새 책이 어제 9일 출간됐는데요. 독자들이 읽어보신다면 아쉽게도 영어로만 돼 있지만 미국, 일본, 한국 간의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3국 관계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개인적 외교를 재개하기 위해 매우 빠르게 움직일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 해결하고자 하는 몇 가지 일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줄일 때까지 나는 당신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을 거야. 이 무기 수송은 중단돼야만 해라고 말이죠. 생각해야 할 게 많습니다.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대변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적 외교와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중시하고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맹이 그들의 역할을 다하기를 원하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이 그들의 정당한 몫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정말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데 정당한 몫을 지불하지 않는 데 대해서 말이죠.
한국과 일본이 얼어붙었던 관계를 극적으로 개선했지만 이런 화해가 취약하고 일시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전히 남은 문제가 있고 언제든 관계가 급냉할 수 있다는 점에서요. 만약 한국이 다시 반일로 돌아서서 3국협력 체제에서 이탈한다면 일본이 한국보다 미국에 더 가까운 동맹이라는 미국의 인식이 굳어지지 않을까요?
Well, first of all, I don't think that's going to happen because I believe that it's in Korea's interest to further enhance relations.
우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한국이 파트너인 일본과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들이고 법치를 믿습니다. 우리는 영내 평화와 안정을 원하죠.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공통의 가치와 공동의 이익을 공유합니다. 한국은 당연히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겠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한국은 일본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겁니다. 일본도 같은 것을 믿고 같은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내 정치를 무시할 수는 없는데요. 국내 정치 지형이 변하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외교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일본과의 관계인데요.
Of course, we can't ignore that there are historical issues and issues that remain unresolved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But that doesn't prevent
물론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 문제들이 있다는 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일이 협력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과거 문제가 양국 간 협력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요. 예를 들어 미국은 캐나다와 영토 분쟁이 있는데요. 미국과 캐나다 사이엔 공통의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그런 영토 분쟁이 우리 두 나라의 협력을 막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일본과 한국 사이에 바라는 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것을 막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에 더 많이 관여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 압박에 모호한 입장을 취한다면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한국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크게 바뀔까요?
It's in the United States' interest to have a strong relationship with the Republic of Korea because Korea is a consequential country.
한국과 돈독한 관계를 맺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합니다. 한국은 많은 이해관계를 가진 매우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이 G20 창설을 적극 찬성했던 겁니다. 국제규칙을 정립하는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양국 관계의 미래를 낙관합니다. 한국과 파트너십을 지속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죠. 우리 안보 관계뿐 아니라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도 말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1960에서 70년대 한국은 작고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한국은 규칙을 따르는 룰 테이커였죠. 다른 나라들이 규칙을 정하면 한국은 따라야만 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기회를 얻었고 규칙을 만드는 룰 메이커로 참여하고 있어요. 한국은 미국 및 다른 나라들과 함께 테이블에 마주앉아 새로운 국제 규칙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일이죠. 우리는 국제 시스템을 정립하고 강화하는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목소리를 내길 원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동맹을 중시하는 현재의 미국의 정책과 가치 중심 외교 정책이 대선 이후에도 계속될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국 협력을 지지할 것이란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국에 대한 핵 우산이나 대북 정책과 같은 다른 주요 현안들도 과연 그럴까요?
I think there's going to be some significant changes in policy towards North Korea because I believe that President Trump will revive
대북 정책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만약 북한이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개인적 외교를 재개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조건 없는 일방적인 대화 제의는 아닐 겁니다. 북한은 답해야 할 게 많을 겁니다. 러시아와 협력했으니까요. 블라디보스톡 북러 회담을 통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제공한 것 말이죠. 북한이 중국, 러시아, 이란과 함께 새로운 축의 일부가 되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평양에 대표를 보내서 그것은 북한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훨씬 더 밝은 북한의 미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협력하고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작됐던 대화를 계속함으로써 말이죠. 그 회담들이 전적으로 성공적이진 않았다는 걸 압니다. 북한은 2022년까지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중단했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었다면 더 많은 일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미 말했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할지에 대해 그를 대변해서 말하진 않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협상을 재개해 적어도 가능한 한 관계를 정상화하고 긴장을 완화할 방법을 찾기를 매우 열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핵 우산과 워싱턴 선언을 지지할 거라고 보세요.
Again, I don't want to speak for him, but my guess would be he would endorse the Washington Declaration. He will endorse the nuclear umbrella and he will call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를 대변하고 싶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 그는 워싱턴 선언을 지지하고 핵 우산을 지지하고 미한일의 더욱 긴밀한 관계를 요구할 겁니다. 주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위험을 극도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3국이 영내에서 안보 위협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중국의 위협이 북한의 위협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한국에서는 그것이 항상 분명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실존적 위협입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매우 집착하는 사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한국이 다른 외교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보세요.
When you are a partner with a democracy, the definition of a democracy is there are changes of leadership. And the United States
민주주의 파트너일 때 민주주의의 정의는 리더십의 변화가 있다는 건데요. 미국은 이를 우리의 파트너인 한국, 일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인들이 그들의 지도자를 선택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죠.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양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당사자들과 협력하는 겁니다. 한국 정부 인사들이 양당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틀림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을 겁니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미래에도 강력한 관계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건 매우 신중한 일이죠. 미국이 한국 야당을 대할 때처럼 말이죠. 우리가 상호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 것을 한국 야당에 확실히 이해시키려고 했을 때처럼요. 따라서 정권이 바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지만 이는 두 민주주의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북한은 형편없는 선택지의 나라라고 불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의 접근 방식에 대해 다 비판이 있습니다. 어떤 방안을 권하시겠습니까?
Well, I do agree that our options are not great, but I do think that despite the failure of talks,
우리의 선택지들이 좋지 않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비핵화 회담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침략과 같은 도발 행위를 억제했다는 점에선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엔 성공 요소가 있었던 거죠. 플랜 B에 관한 질문으로 돌아가서 미국 정부가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우리가 워싱턴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라 이것은 동맹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북한 붕괴 시 한국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익의 근본이 되는 거라 생각하는데요. 한반도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것은 한국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어떤 비상사태에도 대처하기 위해 우리는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점 말입니다.
지금까지 프레드 프라이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과 제임스 줌월트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중국 전투기가 대북제재 감시 활동을 벌이던 호주 헬기를 위협한 사건에 대해 미국 정부가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동맹인 호주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제재 이행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13일 대북제재 감시 활동 중이던 호주 헬기를 향한 중국 전투기의 섬광탄 발사 위협에 대해 우리는 이러한 행동이 위험하고 안정을 해친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계속 동맹국인 호주와 함께할 것이라며 연대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수호하고 영내의 억지력과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이를 위해 똑같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중국 전투기가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을 감시하는 호주의 대북제재 이행 작전 아르고스에 참여하던 호주군 헬기에 섬광탄을 발사하며 위협했습니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은 6일 성명에서 호주군 헬기가 섬광탄에 맞았다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됐을 것이라며 이는 매우 심각한 사건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도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비전문적이며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 사건에 대해 각급에서 중국 정부에 매우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made very strong representations at every level to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오히려 호주를 비난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호주의 위험한 행동에 대해 엄중한 항의를 표했으며 호주 정부의 오해와 오판을 피하기 위해 도발과 날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호주군이 고의적으로 접근해 중국의 해상 및 항공 안보를 위태롭게 한 데 대한 경고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관련 작전은 합법적이고 규정을 준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일본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임무 수행 중이던 호주 해군 함정에 대해 중국군 함정이 음파 탐지기를 작동시켜 함정을 수리 중이던 호주군 잠수 요원들 중 한 명이 부상당한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개월 만에 일어났습니다. 앞서 호주와 중국은 지난 2022년 6월에도 중국군 전투기 편대가 국제공역에서 정기감시 임무를 수행하던 호주군 P-8A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에 근접 비행을 하면서 섬광탄과 레이더 전파 교란 입자 체프를 발사하는 등 마찰을 빚은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75호에 따라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자국 항공기 또는 함정을 한반도 인근에 파견해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등에 대한 해상 감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중 외교 수장들이 베이징에서 만나 관계 개선 등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은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건설적 역할도 당부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조태열 외교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이 13일 베이징에서 한중관계와 북핵 및 북한 문제, 역내 및 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하고 조 장관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선 어느 한쪽이 아닌 양국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난관이 있더라도 세심하게 관리하는 가운데 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고위급을 포함한 다양한 수준에서 전략적 교류와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왕이 부장의 방한을 초청했고 이에 왕이 부장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한하겠다고 화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장관은 특히 북한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을 적대적 관계로 규정하며 위협적 언사와 각종 도발을 통해 한반도를 비롯한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편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안정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이 강제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왕 부장은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설명했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이와 함께 조만간 한국에서 개최될 제9차 한일 중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4년여 만에 다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는 이달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5일 한국 외교부는 현재 서울에서의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일자를 3국 간 협의 중이라며 3국은 상호 편리한 가장 빨리한 시기에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우리는 일본, 중국 측과 협의해왔다고 말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08년부터 3개국이 돌아가며 개최해왔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한일, 한중 등 양자관계 악화로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것을 마지막으로 4년간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왕이 부장이 한중관계의 발전을 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왕이 부장은 조 장관에게 최근 중한관계는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양측의 공동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중국도 바라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중국과 협력해 양국 수교의 초심을 견지하고 설린 우호협력의 방향을 견지하며 호혜협력의 목표를 확고히 수립해 중한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 측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타이완 관련 문제를 적절하고 신중하게 처리하며 양국 관계의 정치적 토대를 강화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국 외교부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선 한중일 협력, 한반도 정세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자세한 설명 없이 짧게 전했습니다.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박진 전 장관과 왕이 장관이 만난 이후 처음 열렸습니다. 특히 한국 외교장관의 베이징 방문은 지난 2017년 11월 이후 6년 반 만이며 중국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 것은 2022년 8월 이후 2년 만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수행에 중국이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북한, 이란도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지적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연결돼 있으며 한국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13일 중국과 북한, 이란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의 나토 본부와 미국 마이애미, 스웨덴 스톡홀름을 화상으로 연결한 2024 청년 서밋에서 나토와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가 불가분의 관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안보가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러시아가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요 국가는 중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y are by far the biggest trading partner for Russia. They are delivering critical components to their weapons, micro.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중국은 러시아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라면서 중국은 러시아의 초소형 전자기기, 첨단 기술 등 무기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는 미사일, 드론 등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도 러시아에 드론을 제공하고 있으며 북한은 탄약과 무기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에 있는 러시아의 우방인 이란과 북한, 중국은 유럽의 우방이자 나토의 이웃인 우크라이나에 대항해 싸울 수 있는 러시아의 역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 및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위협을 거론하면서 아시아와 유럽을 분리할 수 있다는 생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두 지역은 서로 연결돼 있으며 우리도 당연히 중국이 우리의 안보에 제기하는 안보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의 4개 협력국들이 나토의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e have four partners there, Japan, South Korea, Australia and New Zealand. These are important partners for NATO.
또한 나토는 북미와 유럽의 지역 동맹으로 남을 것이며 나토 조약 5조의 집단 방위 조항은 나토 동맹과 유럽, 북미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또 북대서양 지역은 전 세계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사이버와 우주 분야를 언급했습니다. 특히 해당 분야에서 중국이 제기하는 국제적인 위협을 거론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아프리카에서, 북극에서, 나토 국가들에서 주요 인프라를 통제하려는 중국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승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나토 동맹국들의 예측 가능하고 강력한 군사적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7월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난달 말 활동을 종료한 UN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대북제재 감시기구도 UN 산하에 있어야 한다고 다케우치 마이코 전 전문가 패널 위원이 말했습니다. 다케우치 전 위원은 10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신뢰와 공정성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케우치 전 위원은 패널 활동 종료에 따른 감시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제재 체제의 신뢰도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016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다케우치 전 위원을 심현지 기자가 화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지난 4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중단됐는데요. 전직 위원으로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This momentum might create North Korean agents to go back to their past.
한 가지 큰 우려는 감시의 부재입니다. 북한이 위반 행위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국경 개방 이후인 지금 시점에서 말이죠. 북한 의원들은 과거 사업, 특히 2016년부터 2017년 시기에 금지됐던 많은 사업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모멘텀은 북한 의원들이 과거의 사업 파트너들과 다시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재 체제는 계속 존재하지만 감시 패널의 중단은 이 체제의 신뢰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의 부재가 이 제재 체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Right, especially like North Korean sanctions regime because also
네, 국제사회의 유엔 체제가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유엔이라는 이름 하에 강력한 신뢰도가 있었고 그를 바탕으로 법적인 힘은 아니지만 비공식적인 힘이 있었죠.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전문가 패널의 활동이 중단됐는데요.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하셨을 때도 러시아가 패널 활동에 반대를 했었습니까?
Russia's attitude has changed after Ukraine war. Before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전문가 패널의 러시아 측 위원 그리고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의 태도로 판단해 보면 그들은 항상 제재 자체를 존중했습니다. 러시아가 제재 강화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싶지는 않았겠지만 안보리의 주요 이사국으로서 결의 자체를 존중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2021년까지 전문가 패널에 있을 때 러시아가 러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막거나 패널 중 한 명의 재임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 패널 자체의 존재와 관련한 핵심 부분을 건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제재 자체의 역할에도 도전하지 않았고요.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의 북한 옹호 경향도 강해지고 있는데요. 전문가 패널 내부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 측 위원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Several countries, however, Russia's attitude was always other.
전문가 패널 위원들 사이에서 러시아와 중국 위원들과 다른 위원들 사이에 대치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위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북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북 포용 정책을 취할 때에는 한국 측 위원도 북한의 제재 위반에 대해 신중을 기했습니다. 항상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대립적인 상황이 존재했죠. 과거 중국의 경우 러시아보다 더 적극적으로 북한을 지지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가 그렇죠. 러시아는 적극적으로 제재를 위반하고 있죠. 물론 중국도 지금 이 특정한 제재 체제가 북한이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장려하는 궁극적인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는 있지만요. 중국은 자국에서 제재 감시 메커니즘을 완전히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패널 위원으로 일할 당시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위반 내용을 보고했을 경우 이 두 나라의 반발이 있었습니까?
Well, extremely like hard take.
물론입니다. 여러 차례 있었죠. 하지만 지금과 비교하면 그때는 좋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열띤 토론이 있었죠. 일부 위원들은 표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북한의 파견 노동자들을 비난할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항상 중간 지점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패널 위원들이 타협점을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 듯합니다. 많은 패널 구성원들이 더 큰 교착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 가끔은 마지못해 보고서에서 일부 정보를 빼는 것에 동의하는 등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대부분의 패널 전문가들이 이런 좌절감을 느꼈죠.
네, 우크라이나에서 북한의 화성 11호 미사일이 최근 발견됐습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의 부재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더 심각한 일이 아닐까요?
Impartial body to examine.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정확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회원국이 제공한 정보를 조사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공정한 기구가 없어진 것이죠. 우크라이나, 미국, 일본 등 어느 나라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당사자로부터 쉽게 공격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구가 유엔 산하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정보를 신뢰할 수 있고 출처가 있으며 실제적인 것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그 과정이 특히 중요한데요. 러시아가 사용한 미사일의 수출은 명백한 제재 위반인가, 그리고 심지어 이것이 전쟁의 지속성에 기여하는가 등은 공정한 기구에 의해 조사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구가 이제 없는 것이죠.
이 사안은 북한의 명백한 제재 위반 아닙니까? 국제사회가 이와 관련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Could affect damage the credibility of the sanction regime. So
저는 개인적으로 유엔 총회 등 유엔 안에서 새로운 감시 기구를 설치하는 안을 지지합니다.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유엔 밖이 아니라 유엔 안에서 그 기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Could affect damage the credibility of the sanction regime. So an author.
그렇습니다. 유엔 밖의 감시 기구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신뢰의 문제입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나라들끼리 기구를 세울 경우 같은 목표와 전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감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공정성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기구가 해당 국가들에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소하게 보이는 문제들을 간과할 수도 있습니다. 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또한 특정 국가에 속해 있는 기구라는 인식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협력을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과 대학 교류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제재 위반의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And as you know, Russia, for example, they already accept intern of the college of Czech.
만약 급여를 받는다면 해외 노동자로 불리든 불리지 않든 문제가 됩니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 주민이 급여나 수입, 심지어 장학금까지도 그 돈에 붙여진 이름에 상관없이 해외에서 소득을 얻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북한으로 송환돼야 할 해외 노동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경우 특별한 허가 없이 일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제도는 교환학생이나 견습생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대학생들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게 했죠. 세 번째로 유엔 결의는 훈련과 교육에 있어서 무기 확산과 관련해 민감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특정한 영역은 금지하고 있는데요. 핵과 관련된 과목, 즉 공기역학, 물리학과 같은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북한의 학생들에게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학원 과정에서 북한 학생들을 받아들이거나 우주개발 로켓 과학 분야와 같은 특정 분야에 대한 북한 연구자들을 받아들인다면 그건 기술 이전을 금지하는 제재 조항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케우치 마이코 전 유엔 전문가 패널 위원으로부터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 활동 종료와 새로운 감시기구, 북러 협력 심화에 대한 견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심현주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1부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선거 이후 민주적 정치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어기자 석유와 가스 분야에 대해 다시 제재를 가했습니다. 2023년 10월 바베이도스 협정에 따라 마두로 대통령과 베네수엘라 야당 대표들은 2024년 하반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시 마두로 대통령은 선거 일정을 정하고 야당 의원들이 제한 없이 출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비록 선거 일정이 7월 28일로 정해졌지만 바베이도스 협정의 많은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두로 정부는 민주 야당의 구성원들을 체포했으며 마두로 대통령의 가장 큰 경쟁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비롯해 후보자들의 출마를 금지했습니다. 게다가 마두로는 민주 야당 구성원들, 시민사회, 전군대 구성원들, 그리고 언론인을 포함해 정부에 비판적인 많은 사람들을 법적 절차를 어기고 구금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4월 18일 바베이도스 협정을 만료해 제재를 다시 부과하기로 했다고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성명은 바베이도스 선거 로드맵에 따라 일부 약속은 이행됐지만 마두로와 그의 대표들이 민주 야당이 후보를 등록하지 못하게 막고 또 정적들을 괴롭히고 협박했으며 수많은 정치인과 시민사회 인사들을 부당하게 구금한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성명은 우리는 마두로에게 모든 후보와 정당이 선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모든 정치범을 제한하거나 지연 없이 석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의 베단트 파텔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바베이도스 협정의 완전한 이행은 베네수엘라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We think it'll help improve economic and humanitarian conditions and also address the migration crisis.
We're going to continue. 파텔 대변인은 우리는 그것이 경제적, 인도적 조건을 개선하고 또 주민들의 이주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정한 선거에 관심이 있는 모든 정당과 협력하고 또 보다 민주적이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베네수엘라를 위한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열망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민주적이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길로 이끌기 위해 문제의 핵심인 바베이도스 협정을 지지하기 위해 지역 및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